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같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모세의 예언을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가 여기서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예언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예지 능력으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 더가스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단순히 선지자로 옮기지 않고 그 선지자로 번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붙잡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에 두 선지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동산의 주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주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천사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5장 믿음이 튼튼한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오히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옛날에 쓰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음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방 사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미하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자손이 일어나리니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뿐이시다. 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온갖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희망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문제들에 관한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해오신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과 일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니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하였으나 이 지역에서의 일을 끝내야 하겠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던 터여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려 합니다.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얼마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즐거움을 누린 뒤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 돈을 안전하게 전한 뒤에 스페인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넉넉한 복을 가득 가지고 갈 줄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내가 힘쓰는 일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을 그곳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15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에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랫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하게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신을 찾아 섬겨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재앙과 환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언제나 이러한 사람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예배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고 때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존경심도 없이 외형적인 형태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한탄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바로 예배할 수 없고 결국 모든 사람과 일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적으로는 무지하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여인과 더불어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 접근하여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신앙 문제로 접근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예배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 중심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각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만을 예배의 장소로 택하셨다고 자부심을 가졌고 매 절기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 사람들의 홀대를 당하며 예배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예배드릴 장소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그리심산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예배의 장소야말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자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자존심과 편리와 입장에서 되어진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한정된 장소에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주님을 가두려는 무모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역대하 2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장소를 전혀 무시한 아무데서나 예배 의식만 갖추면 된다는 사람 편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함께 모이는 격식을 갖춘 정기적인 예배와 우리의 거하는 모든 장소가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하는,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과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바로 예배할 수 없고 결국은 모든 사람과 일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십니다. 막연한 예배, 사람의 기준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재례의식을 경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듭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상상하거나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사람의 기분에 좋고 편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건주의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조상제사 의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자 제사 때가 되면 의례적인 절차를 따라 술을 제주로 붓는 것과 같은 거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특성과 다른 형태의 예배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해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독특한 예배의 방법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전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의 기준인 거죠. 그런 이유에서 언제나 종교개혁은 바로 예배 회복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의 말씀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은 거짓 예배를 전제로 합니다. 인류 중에 모두는 적어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변질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절대로 막연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사람의 감정에 관계없이 모두가 거짓 예배요. 쓸데없는 무익한 예배인 거죠. 스스로의 욕망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의 예배는 자신의 욕심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활이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제사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부모 효도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조상이 노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불신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요구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세상의 모든 제사와 구별되는 겁니다. 찬양은 곧 감사요, 기도도 감사요, 연보도 감사요, 주님의 만찬도 십자가의 희생을 인한 감사입니다. 감사한 중에 우리는 다음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지요. 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인데 영적인 예배는 사실과 진실을 바탕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연보까지도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예배 중심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희생의 역사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대화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죄의 크기는 사람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변화받지 못한 사람,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혼과 연결된 영의 예배, 모든 거짓된 가정, 그럴 것이다 라는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이해하고 희생의 십자가를 중심한 사실적인 진리에 바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